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예언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예언들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이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들이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뭐 이걸 다 이야기하려면 몇 달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만 드릴 수 없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예언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야 정말 참 성경이 너무 놀라운 책이구나.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과연 알파와 오메가이시구나. 그리고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이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영생을 얻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하늘나라에 가는 은혜를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 중에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 하나를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5페이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중 한 권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라는 성경인데 말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400년쯤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 이제 스가랴도 예수님 오시기 이제 한 500년쯤 전에 기록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쯤 전에 기록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임하는데 멀쩡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자리에서 살이 순식간에 썩고 그 눈이 눈구멍에서 혀가 입 속에서 그대로 썩는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말도 안 돼. 중세 흑사병, 페스트가 유럽을 휩쓸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지만 아무리 흑사병이 무서워도 몇 달, 며칠을 앓다가 죽지. 멀쩡한 사람이 순식간에 그 살이 썩고 눈이 눈구멍에서 혀가 입속에 썩는 이런 재앙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에이즈나 암에 걸려도 적어도 몇 달이나 며칠을 앓다가 죽지. 순식간에 살이 썩고 눈이 썩고 입이 썩는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런 일은 우리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믿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상에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과 똑같은 일이 나타났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에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화해 제스처를 쓰는 척하면서 진주만에 있는 미국 함대를 공격했습니다. 이제 가미가지식 공격으로 하여튼 이제 그 진주만에 있는 막 미국 이제 항공모함들을 공격을 해서 여러분 지금도 가보니까 그때 그 이제 침몰한 배가 아직도 그 이제 항공모함 너무 커가지고 건져내지를 못하고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바다 속에 거꾸로 있어요. 그래 그 이제 배 하나 위에 배가 이제 바다 속에 대부분 잠기고 일부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위에서 보니까 아직도 바닷물 속에서 뭐가 까만 물방울 같은 게 이제 뽀르르 올라오고 또 물방울 같은 게 또 올라오고 이게 뭐지 보니까 이 기름이에요. 한 60년 전에 침몰한 그 배의 기름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일본에 기습을 당한 미국이 일본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일본을 한방 때릴까? 이제 원자탄을 개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그 아인슈타인하고도 가까운 아인슈타인하고 잘 아는 아인슈타인보다 약간 젊은 과학자에게 이 원자탄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 이름을 극비리의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해외에 있는 여러 이제 물리학자 하여튼 과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핵을 이용해서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을 가지고 폭발을 시켜보니까 이게 엄청난 위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 핵실험을 통하여 이제 폭발력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네바다주가 사막이기 때문에 그 사막 지역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야, 이거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로 폭탄을 만들면 엄청난 위력이 발생되겠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원자탄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것이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원자탄 실제 모습입니다. 이제 이 원자탄을 리틀 보이라고 이제 암호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자탄을 전폭기에 싣고 폴 티벳이라는 이제 전폭기 조종사가 이 폭탄을 싣고 일본으로 날아가서 일본 땅에 투하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 8월에 8월 16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이 리틀보이를 실은 B-29 전폭기가 히로시마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상공 약 만 미터 지점에서 폭탄을 투하했는데 그날 바람이 불어서 원래 떨어지려고 했던 지점에서 한 250m쯤 이렇게 밀려간 지점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이제 지상 한 600m 지점에서 세계 최초의 원자탄이 꽝 하고 터졌습니다. 이제 전폭기가 세계 최초의 원자탄을 싣고 날아가는데 B-29 이렇게 붙여놓으면 일본 레이더에 잡히니까 비행기에 완전히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비행기 이름을 민간 여객기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에놀라 게이. 에놀라 게이는 이 전폭기 조종사 폴 티벳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놀라 게이 호를 몰고 폴 티벳이 히로시마로 가서 1945년 8월 16일 아침 8시 16분쯤 히로시마 상공에서 원폭을 투하했습니다. 원자탄이 팡 하고 터졌는데 사실 과학자들이 이 원자탄이 터지면 엄청난 위력이 발생될 거라는 어느 정도의 예측은 했지만 실제로 떨어뜨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할지는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자탄을 비밀리에 만들면서 원자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아주 이제 두세 명의 과학자만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미국 부통령도 이 과학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제 미국 트루만 대통령에게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원자탄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보고를 했고 트루만 대통령이 만일에 이 폭탄이 터지면 얼마 정도의 사람을 살상할 수 있을 것 같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한 2만 명 정도는 죽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여러분 원폭이 터지면서 히로시마에 한 34만 명이 살았는데 2만 명 정도가 죽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까지 24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10배 정도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미국도 북한에 끌려가고 북한에게 쩔쩔매는 거예요. 미국은 핵의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고 빵 하고 터지면서 오렌지빛 섬광이 번쩍하는 순간 원폭이 터지면서 섭씨 4,000도나 되는 엄청난 열과 초속 수백 미터나 되는 엄청난 폭풍 그리고 방사능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진에 보시다시피 원폭이 터지고 나니까 히로시마 시내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보는 이제 큰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저 구조물 하나만 남아가지고 저게 오늘날 원폭 기념관으로 쓰이고 있고 나머지 건물들은 6만 5천 채의 주택이 완전히 파괴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뭐 태풍이 강하게 불어봐야 초속 한 40m, 아주 세면 한 60m 정도 오는데 원폭은 초속 몇백 미터의 강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서 건물들이 다 파괴되어버리고 건물 파편들이 날아가면서 그 파편에 사람이 맞으면 총알에 맞아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로시마에 2만 4천 명이 죽고 6만 5천 채의 주택이 파괴되고 방사능이 번쩍하는 순간 사람들이 화상을 입고 이제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 원폭 희생자들이 나오죠. 방사능과 열로 살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원폭으로 살이 썩어가고 여기 한 어린아이의 시체를 보면 여러분 뭐 다리가 다 타버리고 형체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원폭이 땅 터지면서 과학자들이 망원렌즈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 자세히 보니까 방사능이 딱 통과하면서 살이 썩는데 어디가 먼저 썩냐면 사람의 몸에서 습기가 많은 곳, 눈물이 있는 눈과 침이 있는 입이 먼저 썩어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 원자탄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과학자 중 한 명은 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우리는 드디어 지옥을 창조하고 말았습니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원폭으로 수없이 죽어가는데 성경은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자, 여러분 여기 화면에 온 몸이 썩어가지고 몸에 전부 이렇게 밴드를 붙여놓고 밑에 막 핏물이 흘러서 핏물이 고이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이렇게 살이 썩고 또 이렇게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로 피부가 벗겨지고 여러분 피포가 이제 살이 막 썩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치료가 돼도 피부가 엉망이 되어버렸죠. 자, 여기 화면에 보는 이분은 여러분 한쪽 눈이 안 보이죠? 자, 성경은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눈이 눈구멍에서 완전히 썩어버려가지고 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원폭으로 이제 기형아가 태어나고 여러분 이 기형아를 보면 어느 게 눈인지 어느 게 입인지 어디가 귀인지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순식간에 살이 썩어, 어떻게 눈이 눈구멍에 썩고, 어떻게 그 혀가 입속에 썩을 수 있어?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원자폭탄이라는 게 뭔지도 모를 때 이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뉴욕에 9.11 테러 사건이 있었죠. 미국 경제를 상징하는 쌍둥이 빌딩이 테러범들이 그 빌딩을 들이박으면서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부강한 나라입니다. 똑똑한 두뇌들이 많습니다. 자, 막강한 정보기관, 첨단 무기, 고급 두뇌가 있는데 그날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날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인간은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아마 9.11 테러가 일어날 걸 미국이 미리 알았더라면, 한 시간 전에 알았더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분명히 막았을 겁니다. 근데 인간은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어떤 기상청이 있는데 그 기상청에서 1500년 동안 일기예보를 했어요. 자, 여러분, 내일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몇 시 몇 분 몇 초, 해 지는 시간은 몇 시 몇 분 몇 초, 내일 낮 길이는 얼마, 밤 길이는 얼마, 파도의 높이 얼마, 최고 기온 몇 도, 최저 기온 몇 도, 이렇게 날마다 일기예보를 하고 있는데 그 일기예보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면 그 기상청의 예보 실력은 신뢰할 만하죠. 1600년 동안 일기예보를 했는데 한 번도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예보를 했다면 그 정도 실력을 가진 기상청의 예보 실력은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내일도 해가 뜰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58년을 살았는데 58년 동안 하루도 예외 없이 날이면 날마다 해가 뜨는 걸 봤기 때문에 58년 동안 일정하게 되풀이는 걸 보고도 내일이 안 됐지만 내일도 틀림없이 해가 뜰 거야.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 16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들이, 그 예언의 말씀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무슨 내가 봉사를 잘하는 거, 뭐 방언을 받고 환상을 보고 병이 낫고 이런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내가 나를 볼 때 어떠하든지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아온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섰을 때 그 살이 썩는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가리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성경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 중 하나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다.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하다. 말씀이 곧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다. 그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말씀과 하나님이 동일하고 이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라면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성경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죄가 씻어졌는지 남아있는지 그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본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이 말씀이 육체에 담겼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이 말씀이 글에 담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몸에 담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글에 담겼을 때 그걸 바로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는 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많으면 소개할 예언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예언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는 바톤 페인에 의하면 1817가지나 되는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예언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언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의 주인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정말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약속, 성경의 예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지금도 누구든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가 온전히 씻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가 제거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화목이 되고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지금도 이 말씀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내 마음과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성경은 여러분 이제 아까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두 개로 돼 있다 그랬는데 자, 이 구약 성경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성경책 이름을 보면 기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말라기. 자, 구약 성경에는 기자가 붙어 있고 많이 붙어 있고 성경 이름에 기자가 붙어 있는 건 전부 구약 성경입니다.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이 전부 27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및 요한계시록 여섯 권을 제외하고는 신약 성경에는 전부 서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 왜 성경책 이름에 기자가 많이 붙어 있고 서자가 많이 붙어 있나? 이 기는 기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걸 창세기라고 하고 출애굽기 여러분 애굽이란 말은 이집트를 한자식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집트란 나라.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여정을 기록했다. 그래서 출 애굽 기 기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서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서는 서신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신약 성경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신약 성경 앞부분에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라는 성경 1장 1절을 보시면 맨 끝에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역시 1장 1절 끝에 보면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성경이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1장 2절 중간에 보면 또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거기도 중간에 보시면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기록한 책. 그래서 기자가 붙어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기자라고 하지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서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편지를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종종 물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록한 책 또 하나님 편지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성경은 달리 말하면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나 사면 그 스마트폰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고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AS를 받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을 하나 사도 그 노트북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떤 형제님이 몇 년 전에 새 자동차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 자동차도 보니까 자동차에 매뉴얼이 들어있었어요. 그 자동차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정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버튼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제 사용설명서가 쭉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뉴얼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기기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기기를 쓸 때 매뉴얼을 안 읽고 함부로 쓰게 되면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기를 쓸 때 매뉴얼을 잘 읽고 매뉴얼을 숙지하고 써야 되는 것처럼 인생도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데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었는데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몰락하고 실패하고 고통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능력이 있는데 잘났는데 왜 불행과 고통과 실패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버리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나름대로 옳고 나름대로 똑똑한데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인생의 매뉴얼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인생의 매뉴얼을 정확하게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의 매뉴얼이 뭐냐? 여러분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어도 이 스마트폰 만든 회사에서 매뉴얼을 만드는데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생의 매뉴얼을 만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면 불행해지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소망스러운지 하나님도 우리 인생만 만드신 게 아니고 세상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인생의 매뉴얼을 만드셨는데 그 인생의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인생이 왜 불행해졌는지 인생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어떻게 해야 이 불행과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정확한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나 의원이 있다면 병에 걸려도 전혀 두렵지 않고 문제가 안 되겠죠. 자, 내가 어떤 독이 몸 안에 들어와도 그 독을 제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길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이 어떤 거냐,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악을 행했는데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악이 아니라 두 가지 악. 하나님이 볼 때 인생들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 자, 여기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생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뭘 느끼느냐? 삶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이 찾아오게 되어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떠났으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직장만 잡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뭔가 또 허전하고 갈증이 있고 삶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직장을 잡아도 결혼을 해도 뭔가 마음에 갈증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갈증을 느낄 때,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구나.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자,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이 돌이킴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죄 짓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회개인 줄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원래 죄라는 말의 어원은 관역을 빗맞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화살을 관역에 쏴서 그 이제 관역을 못 맞추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깃발을 들어 올리면서 시인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죄, 이것은 관역을 빗맞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목마름이 오고 고통이 오는구나.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돌이킴, repentance, 이걸 회개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라는 말은 빈다는 뜻이 아니고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목마름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질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자, 인생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이건 자기 스스로의 수고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으로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은 결국 자기 노력을 의존하는 거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목마름이 옵니다. 그 목이 마른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목이 마른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현상은 고통입니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을 얻지 못하면 고통이 오겠죠.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삶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고통입니다. 삶의 고통. 자,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수의 근원과 멀어져서 돌이키지 않으면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고통이 올 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목마름을 주시고 돌아오라고 고통을 주시는데 네가 나를 떠나 네 자신을 믿고 사니까 고통밖에 없지, 어려움밖에 없지, 네 생각과 네 길을 버리고 돌아와.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고통이 오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믿고 사는 삶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한 죄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법, 자기를 믿고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삶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믿고 살던 이 길에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예비해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비추어 보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가? 정확하게 살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눈처럼 이게 씻음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저도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저도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시는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